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무인기 공습을 통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사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 CIA가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전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알자와히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와히리는 앞서 알카에다의 초대 수사장이었던 오사마 빈라덴과 지난 2001년 뉴욕과 워싱턴 등을 겨냥한 9.11 테러를 공모한 인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자와히리가 미국 시민을 겨냥한 살인과 폭력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미국이 11년 전 빈라덴에 대한 심판을 내린 이래 알카에다의 수장을 맡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알자와히리가 은신처에서 알카에다 지부와 전 세계 곳곳에 작전 지침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미국을 향해 공격하도록 촉구하거나 영감을 주는 행위 등을 조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정의가 실현됐고 이 테러리스트 수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든 미국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면 미국은 그 자를 찾아 제거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수호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재앙적인 핵전쟁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한 걸음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개막 연설에서 국제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류는 한 번의 오해와 오판만으로도 핵 전면이라는 결과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운이 좋았지만 운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핵무기를 제거를 위한 노력을 다시 새롭게 추구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중동을 사례로 거론하며 국제적 긴장이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회의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핵 위협까지 있어 핵무기 참화가 다시 반복될까 세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가 고향인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아무리 갈 길이 험난하다고 해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현실적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 발효한 NPT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은 지난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산 곡물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 침공이 개시된 지난 2월 1일에 어제 처음으로 오데사를 출항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항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수출이 시작됐다며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첫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자제할 것이라는 어떤 환상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상당량의 우크라이나산 식량을 수입해온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기근을 지속적으로 유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박 16척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절한 기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안보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1일에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7번째로 국방부의 장비를 차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무기 목록에는 155mm 포탄 7만 5천 발과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르스의 추가적인 탄약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맞아 미국의 비확산 체제 준수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NPT 평가 회의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이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실시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캐나다와 호주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25도, 최고 27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를 맞아 미국의 비확산 체제 준수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군축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중국이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미국은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세계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지난 1월 다른 핵 보유국들과 함께 핵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이유이며 또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서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우선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공직 초기부터 군축과 관련해 일해왔다면서 NPT의 건재함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의미 있는 상호 무기 제한에 항상 달려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냉전이 한창일 때에도 미국과 소련은 전략적 안정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정부는 2026년 만료되는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군축틀을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할 자발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이유 없는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를 깨뜨리며 국제질서의 기본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과 핵 군축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중국도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축과 핵 비확산에 대한 실질적 관여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나라와 세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외교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상호 복귀를 보장하는 제안을 발전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오커스 파트너십 보장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국은 가장 높은 비확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불확실과 격변의 순간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NPT를 계속 지지하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확산 체계에 대한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세계는 확신해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는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립니다. NPT 평가회의는 전 세계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되다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세계 각국이 제10차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도발적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핵확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핵확산 금지조약이 전 세계를 안전하게 했지만 현재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to conduct.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핵 위기 고조에 나서고 있다며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돌아오기 위한 합의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별도의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이란을 주요 핵확산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the NPT. It's a challenging one too because different parts of this regime are under challenge. And of course we see that particularly.
블링컨 장관은 지금이 NPT의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NPT의 여러 부분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어려운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비확산 분야에서 이란과 북한이 도전을 제기했고 이제는 러시아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을 따라서 미국은 NPT 평가회의가 열리는 한 달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약 60명의 대표단이 세계 각국과 매일 접촉해 NPT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개막회의에서 냉전 이래 핵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각국이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구를 멸망시킬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most 13,000 nuclear weapons are now being held in arsenals around the world. All these at a time when the risks of proliferation are growing.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거의 13,000개의 핵무기가 전 세계 무기고에 보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확산 위기가 높아지고 핵위기 고조를 막기 위한 방호책이 약화되며 중동과 한반도에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핵 사용을 암시하는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상할 정도로 운이 좋았다며 운은 전략이 될 수 없고 핵 분쟁을 향해 끌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전 점령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북한 내 상황 역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concern and we hope that the inspectors of the IAEA will be able to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2009년 추방된 북한의 사찰단이 다시 복귀하길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NPT 평가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가운데 핵무기로 인한 재앙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세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핵폭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Whil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another nuclear test, Japan will address North Korea's nuclear.
기시다 총리는 또 다른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일본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NPT 국가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How we address the nuclear challenges by the DPRK at the NPT will not only serve as a message to the DPRK, but will be a litmus test.
삼 조정관은 NPT가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보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성공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완전히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은 한반도 상황은 영내 평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NPT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뉴욕에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개막된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일 발표한 공동 장관 성명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우선 러시아가 무책임하고 위험한 핵 관련 수사법과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역적인 핵 확산 위기들에 대응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의 공동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핵합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핵 비확산 평가회의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내고 미국은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핵확산 금지 조약의 3대 축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핵 군축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핵 비확산 체제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례들에 국제사회가 대응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군비 통제의 길을 선도하고 복잡한 세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미국은 핵무기가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핵무기 사용과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 핵질서에 활기를 넣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PT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군축, 핵무기 보유량 감소, 핵무기 역할 제한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NPT의 보편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사용과 관련해 국무부는 핵확산 금지 조약이 50년 전 발효된 이래 원자력과 과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NPT 당사국들이 평화적 사용의 혜택을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NPT로 인해 만들어진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자신감 덕분에 핵 활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상당히 진전시켰고 오늘날 가장 긴급한 도전인 기후변화와 보건, 지속적 성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다며 2015년 이후 IAEA의 평화적 핵개발 촉진을 돕기 위해 3억 9,5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70여 년 전 동맹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9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달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한연합훈련의 수위에 따라 북한에서 상응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군은 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반기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실시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연합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 캐나다와 호주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훈련이 상호 운영성을 향상하고 영내 안보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이 해상지역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과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참가 동맹국과 파트너 간의 관계와 상호 운영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일 3국이 실시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여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훈련이 탄도목표물의 탐지와 추적, 보고를 포함해 참가국 간 전술적, 기술적 조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해양업력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안정, 평화를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이번 훈련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군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왕립해군이 이번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매우 능력 있고 훈련된 병력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파트너 간의 기능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지역 안보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호주 방위군은 지난 2018년부터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것은 호주의 지역 관여의 일부이며 호주 방위군이 영내 안보를 위해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해 역량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림팩 훈련 때 미국, 한국, 일본 등이 함께 실시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에 참가한 국가들이 탐지 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이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달 퍼시픽 드래곤 훈련의 중요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지난 6월 11일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활동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해군은 8월 초 하와이 근해에서 한미일 등이 참가하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그런 전망을 뒷받침할 확인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는 또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입증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escalating tensions there.
장진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북한이 실시하는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진 대사는 비확산 유지에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모든 한반도 상황을 전체로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핵 문제 외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Why we need to work closely in maintaining
우리는 핵 관련 부분에서 비롯된 긴장을 보고 있지만 한반도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긴장도 보며 이는 영내 특정 국가들이 취한 대립적인 행태, 즉 연합 군사훈련이란 지적입니다. 장진 대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봐왔다고 밝혔습니다.
And it's also our wish that a solution can be achieved through
또한 주로 전임 행정부긴 하지만 미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도 봤다며 다만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당사국 간의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직접 관련이 있는 양측이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우려에 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최근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분명 안보리의 역할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중국은 추가 대북 제재가 상황을 어느 곳으로도 이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And for the Security Council, definitely the role played by the Security
이어 추가 제재는 당사국 간 긴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추가 제재를 찬성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며 그저 방관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뒤 서로의 우려를 수용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새 한국 정부가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민주진영 국가들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드 3불 정책이 처음 등장한 2017년과 지금은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 국장은 2022년은 2017년과 다르다며 중국 측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만 과신하며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 3불이란 지난 2017년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밝힌 방침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장관이 최근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 합의가 아니라고 말하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대외 정책은 연속성이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2016년 대대적인 한류 금지령과 비공식적 불매운동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도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이 또다시 경제 보복을 가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지원의 생명줄을 가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fo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work out a mechanism.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 5년간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 패권 국가들이 무력 또는 경제력을 이용해 이웃을 괴롭히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 진영 국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dominant movement, if you will, among liberal democracies is cooperation and mutual support.
밀려오는 권위주의의 물결에 맞서 자유민주 국가들 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이 뚜렷한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국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obligation, I think, to do whatever it can to support its allies and its partners.
테리 국장도 미국의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며 만약 중국이 5년 전처럼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려 든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it's also different United States. U.S. understands that we didn't really do much when China was retaliating against South Korea in 2017.
2017년 당시 중국이 한국에 보복할 때 미국이 한국을 별로 도와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협력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전임 정권의 한시적 정책을 현 정권에 그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re is a question whether in any sense it's binding on the next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n't be.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삼불 정책이 과연 차기 정부에도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미국이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중국 정부는 전임 한국 정부가 합의한 과거 문건으로 돌아가 이것을 마치 한중관계의 초석으로 간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overnment of the PRC has gone back to a prior document that was signed on to by a previous administrat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나 문제는 이 문서가 한국에서 명백히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예전처럼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거나 의지가 없다는 식의 많은 선입견들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China were to automatically default to retaliation, it would reflect diplomatic immaturity.
스나이더 국장은 중국도 더 이상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며 따라서 중국 정부도 결국에는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달 중국에서 열리는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3 회계연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새 회계연도에도 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64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예산은 국무부 등 미국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원세출위가 책정한 새 회계연도의 예산 상한선은 전년도보다 65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국무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과 대북방송 유지를 위해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에서 400만 달러, 민주주의기금에서 100만 달러 등 최소 5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주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탈북 난민 보호 활동 등 탈북민 지원에 지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문조를 국무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 캄보디아가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위를 통과한 국무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상원 세출위의 예산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편 상원 새추리의 이번 예산안에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관련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의 개발원조 예산과 경제지원기금, 그리고 비확산과 대테러 등 관련 프로그램 예산 중 일부가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등의 국가 간 공동개발과 안보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일부터 임무를 시작한 UN의 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활동하는 탈북인권운동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증언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루 출신의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를 첫 임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펼칠 계획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주민과 한반도의 인권 보호와 증진, 평화 도모에 대해 큰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며 해당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국, 즉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임무 수행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에 확고히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는 모든 인권 또는 인도적 노력의 중심에 언제나 피해자를 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첫 여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여성과 소녀의 필요와 역경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두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 침해, 효율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방안의 중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확고한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몇 주 안에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가능한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 활동하는 북한 출신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VOA에 새 보고관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한 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원코리아 네트워크의 이현승 워싱턴 지국장입니다.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중심을 언급을 했고 또 여성, 아동을 특별히 또 강조를 하셔가지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문제 핵심을 알아가는데 중점 인물들인 피해자 중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수만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유엔이 자꾸 제기해주고 또 우리가 근본적인 이 자유,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나 정보 접근의 자유가 있으면은 지금보다 인권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국장은 또 새 보고관이 인권과 인도주의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의 만성적인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북한 정권의 우선적 책임보다 제재를 걸림돌로 종종 강조했던 전임 보고관 토마스 퀸타나의 전례를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활발하게 북한과 여성인권운동을 하는 박지현 씨도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 대한 살몬 보고관의 관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피해자 중심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여성들의 이런 절박한 목소리, 그 이런 활동들이 큰 변화를 많이 가지고 왔고 또 지금이 21세기까지 와서 여성들의 인권도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여성, 북한 인권 부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박 씨는 특히 살몬 보고관과 한국의 신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모두 여성이란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대상이 여성인 만큼 이들의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설한 국제행사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착취 등 인신매매는 개인이 아닌 정부가 조직적으로 주도한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충격받고 관심을 보였다며 새 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이슈와 연계해 부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 광범위하게,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 특히 이제 사이버 공격도 많이 당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런 강경심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뉴클리어 웨폰 핵을 만드는데도 해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이제 이것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해킹 시스템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게 이분이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는 티머시 조 씨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자세는 이미 강력히 반영됐어야 했다며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뿐 아니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듯이 특별보고관과 국제사회도 증언 정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탈북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북한 주민에게 맞는 해법을 찾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분이 남긴 그 코멘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 피해를 겪고 그 피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를 착수하면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진짜로 대변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북한 내부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유엔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키울 수 있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인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은 증언 청취를 넘어 실태를 직접 보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며 살몬 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서울에 북한 인권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분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내줄 때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 인권 박물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명확한, 또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이제 북한의 실상을 잘 표현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 의원은 또 북한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였던 사람들의 충분한 반성, 또 피해자들의 포용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탈북민 사회에서 먼저 이런 협력 노력이 있어야 국제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아들이 새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임 정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김기윤 대변인은 이 씨 아들이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다며 한글과 영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 아들은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북한군의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반인권적인 북한 행위의 심각성이 불러온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사람의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 비무장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며 아버지의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월북자라는 오명까지 씌워 그 죽음을 정당화시켰다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다수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한 규탄도 담았습니다. 이 씨 아들은 정보공개 청구 승소 판결에도 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로 대응하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저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문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 조치 없이 퇴임하며 관련 서류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해 15년 동안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썼습니다. 이 씨 아들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더는 힘없는 생명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사실이 왜곡돼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권력의 힘을 내세워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보고관님께 부탁드리고 싶다며 더는 아버지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이제 전 정부를 상대로 북한군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겼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보를 못 보게 감췄죠. 이거에 대해서 신임 유엔 인권보고관이 노력을 함께 해달라의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 이런 두 가지 취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문재인 당시 정부에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유족 측의 청구에 대통령 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 측은 지난달 20일 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사법부가 심리를 해서 재판에서 보여준 것까지 삼권분립의 체제인데 대통령이 그냥 임의대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그냥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거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임기 첫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살몬 신임 보고관 방한 시 유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1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인권사무소는 유엔 회원국들의 특사 임명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가 언급한 것은 회원국들이 다른 목표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 문제와 우려에 대해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원칙적인 관여를 추구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인권 특사 자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아직까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상기한 것은 한국 헌법과 국제법상 타당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라도 한국인이라는 헌법 규정을 들어 한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칙이 약화됨에 따라 어민 두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으로 탈북을 원하는 모든 북한 주민은 즉시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근거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재외공관 외교관들은 탈북민들의 안전한 탈출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국,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권 장관의 발언은 탈북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입니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Koreans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So I think that logically,
한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인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 헌법이 중요하다면 어떤 탈북자라도 한국으로 망명하고 한국 국적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덧붙였습니다. 안보 전문가로 탈북민 관련 연구에도 관여해온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권 장관의 발언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과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국제법 수호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수많은 탈북자를 만나봤다며 이들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어려운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how is it you could mistreat one of your citizens? Those defectors, I prefer to call them escapees.
다만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헌법에 따르면 이들 역시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이 확립한 법적 체계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해당 탈북민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한국에서 적용된 형벌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던 올리비아 에누스 전 선임연구원은 탈북민들의 조건 없는 수용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정책을 통해 모범적인 난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resettled refugees from all over the globe and is a global leader in refugee resettlement for decades now.
미국은 전 세계 난민을 성공적으로 재정착시킨 세계적 리더라는 겁니다. 에노스 전 연구원은 난민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많은 모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양국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동맹 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국과 미국은 악랄한 범죄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탈북민을 무조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lso a helpful reminder that North Koreans do have a choice when they resettle, and so the U.S. is another.
에노스 전 연구원은 미국이 탈북민들의 잠재적 정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언어 장벽으로 미국을 결정하는 탈북민이 극소수라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6년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6명에게 처음 난민 자격을 부여했다며 미국은 탈북민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 정부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건립한 대형 동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북한이 제작한 동상이 하나 더 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사례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냉 정부가 북한이 만든 대형 동상의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베냉 대통령실 트위터와 유튜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냉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막식을 통해 최대 도시 코토누에 건립된 30m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은 동상 아랫부분에 새겨진 문구를 가린 천을 직접 제거하며 동상 제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호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군인 다호메이 아마존을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가 짧은 여성이 한 손에 창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문구는 다호메이 아마존을 국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지칭하면서 용맹했던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냉 정부로부터 동상 건설을 수주받아 이 동상을 건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BOA는 한글로 된 동상의 건축 도면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북한의 위장회사가 청룡국제개발회사며 베냉의 생활 환경 및 지속 개발성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건축 도면은 높이 30m에 달하는 동상의 규모와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왼쪽에 창을 든 여군의 모습 등 상세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완공된 동상의 실제 외형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베냉 정부는 당초 2020년 8월 이 동상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약 2년이 지나서야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에는 북한이 제작한 대형 동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과 보츠와나, 앙골라, 차드, 토고, 적도기니, 짐바브웨 등의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만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세네갈에 세워진 아프리카 최대 동상,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경우 제작비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동상 제작을 통해 상당한 외화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동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동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이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했는데 이후에도 북한 직원들이 동상 건립을 관리하고 감독해온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 연계한 어떤 종류의 사업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동상 제작 과정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동상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만큼 안보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베냉 정부가 어떤 해명을 할지 주목됩니다. 비오이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해 베냉 정부에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BOA가 공개한 동상의 도면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베냉의 동상 건립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이 이를 반대하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걸프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90년 8월 2일부터 1991년 1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사막 보호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1991년 1월 17일부터 종전까지를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다국적 연합군의 전투 기간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이 시작한 쿠웨이트 점령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유엔 안보리에 의해 즉각적인 이라크 제재를 유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는 미군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편성된 연합군 중 가장 큰 병력을 보유한 군사동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도 국가는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걸프전쟁을 생중계 보도한 미국의 CNN 방송은 당시 미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며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명성 높은 24시간 텔레비전 뉴스 보도 매체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1969년 8월 2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루마니아를 방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산국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한 닉슨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성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